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만물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모든 만물이 다 집중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시는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고 깊은 안식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교회됨을 주의 은혜 가운데 깊게 누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신앙의 글로 우리를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남긴 이 아름다운 수단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확인하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지 신앙고백서 28조 교회에 가입할 의무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거룩한 시작.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며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그의 주의나 신분을 막론하고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의 칙령들이 금할지라도 그리고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마도 여러분이 27조항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와 그리고 그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에 대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가 개혁교회, 개혁주의 그 신앙 역사에 있어서 그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다 개혁주의 그 신앙 노선을 잘 따르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이 벨지 신앙고백서가 개혁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이 교회론 부분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교회론에 대한 고백은 칼빈이라든가 혹은 이제 베자라든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벨지 신앙고백서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여겨지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갈리아 신앙고백서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신앙고백서에 내용과 구조, 많은 면들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어떠함과 또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찾을 때 이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숙지해야 되고 잘 늘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사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여러분이 교회의 정의와 교회 속성에 대해서 27조항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작에 이제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모임 회중에서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교회의 내용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오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 지난 시간의 고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조항을 보시면 앞부분만 좀 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하니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그들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고 모임입니다 라고 해서 보편적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했는데 그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 뒤에 나와요. 보시면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교회는 시작. 이 교회는 세상의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까지 존재한다. 근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에베소서 교백도 분명히 있지만 그 교회의 그 주체성이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과 완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목사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그들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가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은 그 배후에서 더 훨씬 더 근원적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물론 육신으로는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전신성으로서 지금 분명히 모든 신자들 안에 계시며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암송구절이긴 한데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래서 복주시기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더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개입 이전에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도 그래야 되고 직분자들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신자들도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제가 얘기하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그것은 참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셔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설득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더 근원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초전에 그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선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대로 한 교회 혹은 사회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지도자와 군주시요 오직 그의 몸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한 백성이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교회의 속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왕이 있기 때문에 일체성이 있어요. 교회는 방만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모든 속성이 반영되는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룩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27조항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이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뻗어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동일한 성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힘에 의하여 마음과 뜻이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내용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또 역사적 차이라든가 국가적 차이라든가 민족 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교회됨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잇도록 하는 근원은 뭐냐면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흔히 이 교회의 시작이 어느 나라부터 시작되었죠? 이스라엘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 그들의 어떤 인간, 또 문화적 특성, 그들의 어떤 인종적 특성 이런 것들이 종교에 반영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장자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것에도 국한되지 않은 보편성을 갖는데 그 보편성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속성 보통 얘기할 때 통일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얘기하고요. 하나 더 붙이면 거룩성을 얘기하죠. 그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성이죠. 그것은 결국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모임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이로 만드는 흠없고 거룩한 이시로 만드는 거거든요. 좀 나가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거룩성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첫 창조 때의 거룩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했었던 그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회복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성이라는 것은 거룩성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정의이고 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이 보편적 교회, 이 통일적인 교회,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하고 이제 갈라서는 부분이죠. 이 말은 똑같이 써요.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어스틴의 말인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이건 카톨릭도 쓰거든요. 그런데 카톨릭이 쓸 때는 방금 제가 쭉 우리가 27조항을 통해 살펴본 교회의 정의, 교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교회, 그리고 형식적 교회, 그리고 의식적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보편적 교회, 어떤 것을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그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신자들을 자유롭게 하냐면 신자들이 참 양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참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을 찾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도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시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개혁교회의 저항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그때 교회를 탄압하면서 뭐라고 이제 명목을 삼았냐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교회 밖을 떠났으므로 너희는 이단이고 너희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몰아세웠거든요. 그때 저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회되면 거기 너희가 카톨릭 교황주의자가 주장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아주 자유롭게 아주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내용 근거가 바로 이 교회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항 정신은 사실은 이 28조에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벨직 신앙국에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28조는 벨직 신앙고백서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입할 의무라고는 조항이 있고 굉장히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이 교회에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의 내용이에요. 당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벨직 신앙고백서 아마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역사적 배경 잠깐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이 책 맨 앞에 보시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 표지가 있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요 목차 있기 전에 부분, 요 부분 찾았습니까? 보면 신앙고백서 돼 있고 저지대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저지대에 사는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만든 신앙고백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지대는 그 유럽 지도에 보시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가 붙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저지대는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를 다 포함하고 프랑스 일부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경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살고 있고. 이들이 크게 핍박을 받았어요. 원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카를 5세인데 카를 5세가 이제 질병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제 통수권을 내려놓고 자기 동생하고 아들에게 자기 통치하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유럽이죠. 그 통치를 맡기거든요. 특별히 아들이 필립 2세인데 필립 2세가 바로 이 저지대를 맡았어요. 근데 이 필립 2세가 강한 교황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맞자마자 이 교회 개혁을 아주 크게 탄압했고 이 탄압 아래 있었던 지역의 신앙을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신앙고백서예요. 그들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도브레도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이제 교황주의자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그 교회 안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내용에 저항하여서 그런 형식적인 교회, 역사적인 교회, 교황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운 교회, 더 근원적으로선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택하신 이들의 무리, 그래서 그 택하신 이들을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무리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그것이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단언하고 그들로부터 이탈하는 저항의 근거가 바로 교회론에 있고 그러한 이제 저항의 내용이 28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카톨릭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카톨릭을 저항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난 자나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 행하는 것이다. 당대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이 교회됨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니까요. 당장 이 내용을 고백하면 카톨릭을 부정하고 교황주의를 부정하고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게 되면 그 믿음을 고백하면 결국 뭐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강한 저항정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헤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여기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교회됨으로부터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강한 저항정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시대에 비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평화 시대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여서 어떤 국가나 어떤 제도가 탄압하거나 그것을 억압하는 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시대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사탄의 활동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평화 시대가 이 신자됨, 교회됨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나태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이때는 위협이 있고 위협 앞에서 내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가치는 자신의 전생애가 자연스럽게 담기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한 칼의 위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백이 느슨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지 않음을 말미암아 이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그 저항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오히려 어려운 이런 면에서 어려운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위협이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위협이 없는 게 정말 좋은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 삶의 어떤 행태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억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면밀하지 못하고 내 생애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자꾸만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용납되죠. 용납돼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는 칼의 위협이 아니라 세속주의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세속주의들 뭐 돈이든 어떤 뭐 명예든 아니면 육신의 쾌락이든 안락이든 이런 세속주의의 공격이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부드럽다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별로 마찰이 없이 신자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신자들이 그러한 세속주의의 힘과 싸우는데 그 영적인 체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고백의 내용에서 제가 강조해 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이 저항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성의 내용, 교회 속성 말씀드렸을 때 그 통일성의 내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저항이란 건 결국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좀 물리적인 저항, 사실 교회의 저항은 물리적인 저항은 없죠. 교회의 여러분 최고의 저항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시대와 시대의 폭거와 또 이 교회의 본질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저항이 뭐죠? 순교거든요. 죽이면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강한 가장 강한 저항인데요. 그런데 내용적 저항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저항하는 것은 칼로 저항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리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목적을 고수하는 것. 그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존치시키고 그것을 계속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항이라는 것을 오늘 내용 가운데서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중간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되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까 세속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잠깐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활동, 사단의 힘에 대해서 교회가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를 자양분으로 하여서 그의 속성을 가져가는 것, 그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신성은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신성을 가질 수 없지만 그의 하나님 됨,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차별된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됨, 보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는 가장 고귀한 것, 모든 피조물에게는 상대적으로 희미하고 인간을 통해서 밝히 비추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화평이고 인내고 오래 참음이고 나를 낮게 여김이고 희생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27절부터 오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죠.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밖에 없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연합과 그 영원한 교류를 말하면서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을 말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설교를 듣는 중에도 배웠던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택한 자들이고 여기 표현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원하여서 계시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만 구원의 모든 도리를 실제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토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암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정하심, 그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데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속성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인정하라는 얘기죠. 우리를 십자가에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모든 그 본성을 다 지우고, 우리의 원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녹아들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를 닮아가라, 나에게 배워라, 내 안에서 참된 유업을 찾으라.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인식하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분투, 그 분투가 교회의 저항전신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칼이 있어서 그 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내용을 끝까지 유지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런 칼은 없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날카로운 굉장히 교묘한 그런 세속화의 칼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고 저항하는 내용을 바로 이런 곳에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돈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떳떳하고 돈이 없으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사회 속에서 못 하시나요?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이죠? 많은 경우 갑은 돈이 있는 사람이고 을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칼처럼 무지몽매한 칼처럼 그것은 매우 무지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면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낮은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업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피우고 그것을 행위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유업으로 삼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통일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것이고 저항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 고백에도 보면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은 지적인 일들을 하시고 어떤 분은 교사하시고 어떤 분은 예술가시고 어떤 분은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어떤 분은 서비스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양한 부분의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셈이 빠르시고 어떤 부분은 정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직장도 가지고 있고 활동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됨을 이 시대에 저항하는 형식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어떤 분이 지적으로 매우 똑똑해요. 서울대, 요즘은 뭐 서울대가 별로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최고죠. 그래서 서울대에 들어가서 아주 유수한 직장에 다니고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성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높낮이가 없어요. 이건 크고 작고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됨을 인식하고 교회 통일성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예수님처럼 어려운 자를 돕거나 아니면 낮아져서 늘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봉사하는 데 쓰고 헌신하는 데 쓰고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는 큰 자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력과 뭐 이런 것들을 힘으로 알고 그것을 발휘하고 그것을 즐기고 전혀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망할 자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이죠. 여기 안에 교회의 당당함, 교회의 권위,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칼로 교회를 꺾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절대로 이 교회됨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사실 교회됨을 꺾지 않는 가난에 밀려도 혹은 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자리. 이 손가락질이라는 것은 뭐 비난일 수도 있겠고 놀림일 수도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고서 밀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뭐 주저하지 않고 그것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내 교회됨을 자랑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자, 그가 저항하는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당대 역사의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내용,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반대하고 군주들의 칙령이 금할지라도 그들이고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압박은 없으니까 오늘날은 돈이든 명예든 어떠한 갑질이든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교회 하나됨, 내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내 생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알았을 때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결국 교회 그리스도로 우리가 향한다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외울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자꾸를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고 어느 부분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어느 부분에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가셔야 돼요. 말씀을 더듬더듬 마시면 안 되고 신자가 성경이 이제 구멍이 나 있다. 많은 신자 들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색칠이 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은 허옇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꾸깃꾸깃한데 어느 부분은 깨끗하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늘 펼쳐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상황 상황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이라는 원어가 가슴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조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지혜 속에 그것을 늘 발휘할 수 있도록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항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 교회됨을 포기하고 교회의 통일성을 포기하고 저항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겠다를 실천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도 사실은 적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시간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한 시간도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그거 힘들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저항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저항 안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저항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좀 돈을 좀 덜 받고 직장을 옮기시던 아니면 직장과 싸워서 어떤 여분의 시간을 내시던 여러분 너무 바빠서 이러고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저항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저항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저항의 내용이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신자로서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정한 이들에게 다 주십니다.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주 엄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쓰심에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거기에 완전히 내어놓으시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 굉장히 할 내용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28조 조항은 벨지 신앙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독특성이고 그 시대가 아주 반영되어 있는, 잘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분투했는지, 자기의 교회 통일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내어 던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교회 가입할 의무라는 조항의 내용이 담겨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저항 전신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받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그 하나님 당신께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교회의 하나됨, 500년 전에 이루었던 이 꽃을 오늘날에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는 현장교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저항이, 이 시대의 다툼이 훨씬 더 교묘하고 면밀한 것이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무력적인 칼이 없을지라도 더 날카롭게, 더 세밀하게 사람들의, 특별히 신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억압이 있다는 것, 세속화의 억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그것에 그저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저항하고 오히려 교회의 이 빛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